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간의 행적을 보면서 놀라운 점은, 놀라는 부분은 그 마지막 이렇게 끌려가시고 배신당하시고 끌려가시고 매맞으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억울한 재판을 당하시고 못 박히시는 데까지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능하게 끌려다니는 분으로 나오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상황을 주도해 가시는 분으로 그려져 있다는 점이 참 놀라운 부분입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습관대로 감람산, 즉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를 하시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당당히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쉬운 길이었다거나 걸을만한 길이었다라는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만을 봐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죠. 그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고 그것은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서 쥐어짜듯 하는 그런 고통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에 말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라는 기도를 덧붙이시며 그 기도를 끝내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죠. 가룟 유다를 앞세워 예수를 잡으러 온 무리들에게 잡혀가십니다. 잡혀가실 때에도 당당하게 잡혀가시죠. 너희들이 강도를 잡으러 오는 것 같이 그렇게 검과 몽치를 들고 왔느냐. 내가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되 왜 그때 잡아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지금은 너희의 때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어둠의 권세로다 선포하시고 그들을 따라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부상당한 대제사장의 종을 고쳐서 낫게 하시고 그들을 따라가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붙잡아 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다 흩어져 버렸고 그나마 베드로만이 자기가 한 말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닭 울기 전에 베드로는 세 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그 닭이 울었을 때 그래서 베드로가 내가 말한 것들을 지켜낼 수가 없었구나라고 확인하는 그 찰나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돌아보시며 베드로에게 주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모든 일 속에서 예수님은 상황에 그냥 이끌려가는 수동적인 피해자로 서 계시지 않고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사람으로 주인공으로 서 계십니다. 다만 상황이 그렇게 되는 것을 허용하실 뿐이죠. 여기까지 이야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재판받는 모습들이 22장 66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2장 66절부터 7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날이 새서 밤에 잡혀가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유대인의 공회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원들로 구성된 유대인의 어떤 종교적 최고 의결기구였던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십니다. 이 재판에서 예수님은 70절에 보시면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라고 인정하셔서 더 들을 것 없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참칭한 죄, 신성 모독의 죄를 선고받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으로 그 재판장을 옮겨가게 됩니다. 23장으로 넘어가시면 23장 1절에서 7절까지 예수님은 사람들에 이끌려 빌라도에게로 끌려가십니다. 빌라도가 원래 거처하고 있는 빌라도의 공관은 지중해 해변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대인의 유월절, 큰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밀란과 소요를 염려해서 또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독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상황과 조건이 모든 권세들, 권력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사건을 위해 세밀하게 준비가 되는 것처럼 보이죠. 어쨌든 그때 마침 빌라도는 예루살렘 공관에 들어와 있었고 예루살렘 공관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빌라도는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4절에 보시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무리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그들이 이렇게 말하자면 모아온 무리들이 이 판결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더욱더 강하게 이 사람의 예수님의 유죄를 몰아붙입니다. 이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여기 유대 땅 이르기까지 온 유대인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빌라도가 아 갈릴리 출신이란 말이지 하고 마침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가 와 있는 곳으로 예수를 이렇게 떠넘깁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무원들은 이렇게 책임을 자꾸 이렇게 회피하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결정을 내리고 무죄라고 하기에는 이 사람들의 그 주장이 너무 세고 이 사람들의 주장을 그냥 무시하고 내 판결을 밀어붙이자니 정치적인 마찰이 생길 것을 우려한 빌라도에게 헤롯이라는 존재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사실은 아주 빠져나가기 좋은 피난처였었던 것 같죠. 그래서 헤롯에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또 이 무리들이 헤롯이 거하는 헤롯이 그 예루살렘에서 거하는 궁전으로 옮겨가죠. 거기에서 다시 헤롯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헤롯에게 재판을 받으실 때 헤롯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들을 한번 이렇게 좀 구경하고 싶어 했었던 그런 어떤 말초적인 호기심 관심사를 가지고 예수님을 대했는데요. 예수님은 그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마다 최소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재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받아서 네가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다. 네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 입으로 얘기하고 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나에게 말했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말을 받아서 그 말이 참된 고백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그런 표현들을 예수님이 써오셨던 반면에 헤롯에게는 일절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헤롯은 사실을 아는 데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냥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는 재밌는 일, 여흥거리를 찾아보고 싶어 했었던 경박한 인물이었던 것으로 보이죠. 예수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헤롯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로마를 대항해서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킬 반란의 수괴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 그냥 업신여기고 희롱하고 왕에게 합당한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13절에서 25절로 넘어오는 겁니다. 다시 빌라도에게 오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재판을 받으시며 형을 확정받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 흐름에서 그 예수님을 향한 재판이 여러 차례 반복되는 모습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은 무엇을 하자는 것일까요? 재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밝혀내는 곳입니다.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야 재판이라는 것이 그 적극적인 의미가 많이 퇴색하고 그냥 소극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이렇게 무언가 이렇게 좀 그 분쟁을 끝내고 좀 이렇게 나누는 일 정도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원래 재판이란 옳고 그름을 분별해서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이스라엘의 정황 속에서 요구되는 재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맥락에서 재판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왕의 가장 중요한 책무로 여겨졌었습니다. 왕이 없었던 시절에도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당신의 백성들을 재판하게 하셨죠. 사사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백성을 재판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위기 시에 이방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그 이방민족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어떤 군사적인 임무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평상시에 그 위기의 상황이 아닌 대다수의 시간 평상시에는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감당했었으리라 우리가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된 후에 일천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 무엇이든지 구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솔로몬이 나는 어려서 아직 지혜롭지 못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단할 지혜가 부족하오니 주님의 백성들을 지혜롭게 판단할 지혜를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해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셨던 사건을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를 저에게 주십시오라는 그 요구를 굉장히 흡족해 하셔서 이것저것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주셔서 솔로몬을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부강하고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셨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것저것 많이 주어서 솔로몬이 위대한 왕이 되었다라는 그 사건 이후에 소개되고 있는 그 재판 이야기 우리가 다 아실 것입니다.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죠. 어떤 여자가 한 아이를 데려와서 서로 자기의 아이라고 주장하는 그 재판 이야기 말입니다. 둘 다 아이를 낳았는데 어느 날 한 산모가 자기 태아를 잘못해서 죽게 만들고 이 사람이 살아있는 자기 잘 아는 가까이 사는 여인의 아들과 자기 아들을 바꿔치기 해서 서로 내 아들이다라고 싸우는 그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까지 오게 된 케이스였죠. 거기에서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나요? 솔로몬이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니 아이를 반을 갈라서 반씩 나눠주어라 공평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랬을 때 아이의 친모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되지 않아도 좋으니 그 아이를 살려주십시오라고 하고 친모가 아닌 여자는 갈라주십시오. 그래서 얘 것도 말고 내 것도 말게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해서 아이를 낳은 어미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솔로몬이 그것으로 지혜롭게 그 사건을 해결하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생명을 준 자, 친모의 마음을 솔로몬이 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어, 번뜩이는 데가 있었어 이렇게 가볍게 끝나고 말아야 하는 주제가 아니라 여러 번 이 열왕기서를 다룰 때 강조가 된 바대로 이 사건은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내내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미지로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낳으신 분이고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그냥 잘라가지고 없애버리는 식으로 이스라엘을 대우하시지 않으시고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마음이 불붙듯하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아이의 친모가 자기 아이가 반 갈라서 죽게 되었을 때 마음이 불붙듯하여 솔로몬 왕에게 그 아이를 내버려 두십시오. 죽이지 마십시오. 저 여자에게도 저 여자에게 주어도 좋으니 그 아이가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가지시고 불붙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다루어 가신다라는 주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맥락에서 재판이란 단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사회적 기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곳이어야 하고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기준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판결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 재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성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의도하셨던 거죠. 이러한 의미에서 재판정이야말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장소야말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곳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재판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규례들을 제시하시고 그 법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다스려지는 그런 모습들은 예수님이 받으시는 재판에서 전혀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참 의미심장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그래서 옳고 그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그 재판장에서 오히려 음모, 모함, 유도신문, 성급한 판결, 위증,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권력, 말초적인 호기심 이런 것들로 얼버무려져 있는 인간의 부조리가 모두 집합되어 있는 그런 부당함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시고 최소한의 필요한 말씀만을 하시되 그것도 고발하는 사람 그리고 판결하는 사람의 말을 받아서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실 뿐입니다. 그냥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정도로만 예수님은 자기의 의견을 자기의 변호를 마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재판받으신 이 네 번의 재판, 이 재판 사건 그리고 십자가 사건 전체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의 정사와 권세의 실체를 드러낸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우리 골로새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326페이지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자가의 어떤 기능이죠.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단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신 그 대속사역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일어난 모든 재판, 그 재판에서 보여지는 권력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세상 권세, 세상 권력이 그 실체가 어떠한 것인지를 무력화하여 무장해제시켜서 벌거벗겨서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준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그 본문에 앞서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재판을 끝낸 후에 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이라고 그 예수님의 죄를 확정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데리고 빌라도에게 데려갔을 때는 빌라도가 처형할 만한 죄목으로 또 새롭게 포장하는 모습을 보죠. 백성을 선동한다,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굉장히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너무나 왜곡한 말씀이죠. 그리고 자칭 메시아라고 주장하여 스스로를 유대인의 왕으로 칭하고 있다라는 그 죄목으로 고발을 하죠. 이 세 가지 죄목은 한 가지 주장으로 귀결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로마에 대하여 그 반란을 꾀하고 있다는 것, 반란을 지금 선동하고 있다는 죄목으로 그 고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신성 모독과 로마에 대한 반란이라는 죄목 사이에 일치점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사실 신성 모독이라는 죄목은 로마가 개입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였고 그 문제로는 빌라도의 판결을 이끌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죄가 그들이 판단하기로는 신성 모독이라는 것으로 결정났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에게 가서는 다른 죄목으로 예수님을 죽이지 않을 수 없는 죄목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빌라도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가 공평무사한 관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냥 그전에는 캐릭터가 드러나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 그는 유대 사회에 대해서 대단히 반감을 가진 사람이었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누가복음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명절에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 두어 명을 그 제단 앞에서 처형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그것이 비단 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되물었던 사건들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가차 없이 무자비하게 성전 안에서조차 갈릴리 사람, 유대인들을 처형할 수 있을 정도로 유대인들에게는 무자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 대해서 굉장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그 역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로마의 군기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예루살렘 성 내에다가 그 로마의 신 이름이 적혀 있는 깃발들, 방패들을 이렇게 전시해 놓기도 해서 유대인들의 그 분노를 자아냈었던 인물이기도 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유대인을 경멸했고 유대 사회를 싫어했고 자기가 유대의 총독으로 와 있는 현실을 못마땅해 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총독은 로마의 관리들이 굉장히 기피하는 지역들 중에 하나였을 것이거든요. 여기는 끊임없이 반란이 일어납니다. 뭐 이렇게 특출나게 잘난 것도 없는 동네인데 늘 자기네 민족은 뭔가 특별하다고 여기고 모든 나라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로마의 시민을 이방인이라고 업신여기는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였거든요.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사람, 유대 사회를 경멸하는 사람, 유대인에 대해서 어떤 배타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그가 또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이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와있지만 총독으로서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의 동태들을 늘 수시로 보고받았으리라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습성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이 예수를 고발했고 예수를 가서 신문했을 때 네가 정말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고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다 라고 확신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반란을 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사람, 그리고 반란을 꾀하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다가 처형했었던 인물이 바로 빌라도거든요. 눈빛만 봐도 아는 거죠. 그 형사들이 범죄자들을, 조폭들은 딱 가다가 눈빛만 봐도 쟤는 조폭이구나, 범죄자구나를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눈빛,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확신을 가지고 무죄라고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보내졌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왔죠. 이 13절에서 25절까지 이르는 동안에도 빌라도는 세 번이나 예수는 무죄다라고 선포합니다. 자, 너희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는 죄목에 대해서 나는 이 사람에게 죄를 물을 아무런 혐의도 찾지 못했다. 헤롯도 그렇게 이 사람이 무죄라고 우리에게 돌려보냈다. 도대체 무슨 일이냐? 왜 그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여러 번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죠. 그러나 끝끝내 자신의 판단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무리의 요구대로 십자가에 못 박도록 예수를 내어주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빌라도는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높은 권세, 가장 높은 권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 세계는 로마가 다스리는 세계였고,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의 총독은 로마의 황제를 대리하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빌라도를 거스르는 것은 로마의 황제를 거스르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적어도 유대 지역에서만큼은 최고의 권세를 가졌던 빌라도도 자신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하여 밀란이 날까봐 두려워하여 예수님이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유죄인 것으로 십자가에 유죄인 것으로 뭐랄까요, 판결을 내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던 것이죠. 자신의 안위에 문제가 생길까봐 예수를 그저 희생양으로 삼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강력하게 요구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와 기득권을 굉장히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자신이 가진 것들을 지켜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죠. 헤롯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의를 구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나 최소한의 도덕과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신의 힘을 가지고 여흥이나 일삼으며 다른 사람의 안위를 염두에 두지 않는 모습을 헤롯에게서 보죠. 우리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헤롯, 그리고 다시 빌라도로 돌아오는 이 재판의 모습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권세가 가지고 있는 실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재판, 모든 판결이 정의를 이루는 일에 목적을 두기보다는 권세자들이 자기의 안위를 지켜내기 위해서 수단화하는 모습으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권세가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얼마나 흡사합니까? 여러분들은 법정에 가면 법정에서만큼은 정의가 구현될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뢰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내가 올바르게 행동하였느냐 행동하지 않았느냐, 나에게 죄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누가 더 비싼 변호사를 부르느냐, 누가 정관을 섭외하느냐가 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현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와는 별개로 실제로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믿는 현실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세는 이 세상의 시스템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나 2000년이 지나고 공간을 뛰어넘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이나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다라고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발을 하고 있죠. 세상의 권세가 하는 일과 예수께서 하시려는 일 사이에 얼마나 극명한 대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은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들도 아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 그 사람을 기꺼이 희생양으로 내어모는, 죽여버리는, 잘라내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고, 예수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으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일체 입을 열지 않으시고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걸어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님은 어떻게 다른가?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이 의도하신 권세는 어떻게 다른가? 우리 앞에 대조돼서 보여주고 있는 지점이 바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는 이 이야기들,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야기들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이죠. 솔로몬의 재판에서 아이를 낳은 여인과 그냥 그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여인은 어떻게 다릅니까? 아이를 낳은 여인은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고, 아이를 갖고자 하는 여인은 그것을 소유해서 얻는 유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죠. 세상은 기껏 소유하고 소비하고 그렇게 자신을 치장하고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는 일 외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결국 사망으로 귀결되는 한계를 우리에게 노출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고 그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그 생명이 자라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호세아 11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66페이지 호세아 11장 7절입니다. 호세아 11장 7절.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나가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 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앗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무리 불러도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것들이 안 돌아온다 그럼 죽여버리겠다 하고 멸망시키고 마는 하나님이 아니라 니들이 그렇게 안 돌아오겠다고 스스로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시켜 다른 길로 끝끝내 가고자 할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이 나를 가만히 있게 냅두지 않는다. 긍휼이 내 속에서 불붙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나는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내고야 말리라. 반드시 너희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여 너희에게 처음 의도했었던 그 언약을 내가 성취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있는 구약성경의 가장 기가 막힌 대목들 중에 한 부분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세상 권세의 모습이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이를 낳은 여인과 아이는 그저 갖기를 원하는 여인의 대조가 여기서 나는 것이죠. 그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아이의 어미가 그 아이를 향하여 마음이 불붙었던 것처럼 내 백성이 나를 버리고 사망의 길로 가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 마음에 불이 붙어 그 긍휼이 하나님을 일하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예수로 하여금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셔서 결국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끈질기신 역사하심,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리저리 끌려다닐 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아서 대제사장 집으로 끌고 가고 대제사장 앞에서 공회 앞으로 끌고 가고, 공회에서 빌라도 궁전으로, 빌라도 궁전에서 헤롯 궁전으로, 헤롯 궁전에서 다시 빌라도 궁전으로, 그리고 십자가를 지워서 골고다로 예수님은 이리저리 끌려다닐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끌려다니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정말 사태를 주도하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권세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성경을 너무 많이 찾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사도행전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23절입니다 193면 사도들이 누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백성들과 군왕들이 힘을 다해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이루십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그들의 손으로 이룰 뿐이라고 여기서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하나님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상황은 여전히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를 죽였던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그대로 있고 헤롯도 그대로 있고 빌라도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각오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수께서 맡기신 일을 하려고 지금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할 것입니다만 그들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았고 우리가 증거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전히 살기 등등한 저들의 권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일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옵소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상 권세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늘 위협합니다. 너 이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지 않으면 죽어, 도태돼, 망해. 세상의 권세가 실제적인 위협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들의 권세를 인정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그들의 판결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전복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권세를 잡은 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담대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본을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신 길이고 사도들이 걸어간 길이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길입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 걸어야 할 십자가의 길입니다.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안심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좀 힘을 갖게 해주십시오. 상황을 좀 바꿔주십시오. 권력을 교체시켜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너무나 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세상의 구조들, 부조리들,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여러 가지 억압하는 것들, 분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세상의 위협들, 하나님 그것들이 그대로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를 통하여 사도들을 통하여 증거하셨던 그 증거가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드러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담대히 기도할 책임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면 우리는 벌벌 떱니다. 세상의 권세에 우리는 설설 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권세와 권력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허락하신 그것들이 마음껏 활개를 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성실하게 이루신다고 십자가를 통하여 증언하셨고 그 예수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가장 의미 있고 영광되고 위대한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두려움을 떨쳐내고 주를 의지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주 앞에서 결단하는 오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